구약 성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유다지파의 가나안 정복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업은 크게 보면 세 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함께 민족적 차원에서 그 싸움, 그 전투에 참여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차지하게 된 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지파별로 이 분배받은 땅에 이제 완전한 정복과 정착을 마무리하는 단계였습니다. 이 사사기의 처음 부분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초기에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서두가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과 정착이라고 하는 이 과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지파별로 전쟁을 수행해가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 함께 모여서 이제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자기 지파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정복 전쟁을 하러 올라갈 것인지 생각해보면 결정하기 힘든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언뜻 우리가 읽어보면 별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매우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서는 지파가 승리를 하게 되면 나머지 지파들도 용기를 얻게 되고 또 믿음이 더 강화될 테지만 만약에 첫 번째 나선 지파가 어떤 식으로든 실패하게 된다면 나머지 지파의 사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처음 나서는 지파를 선정하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 서고 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종종 표현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이게 바꾸어 말하면 어느 지파가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어느 지파가 앞장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답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가라. 답해 주십니다. 유다 지파가 처음으로 나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그러자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유다 지파가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한 셈이 되느냐 하면 시므온 지파를 동맹군으로 끌어들여서 가나안 전투에 임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 명령에 응답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유다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에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시므온 지파나 그 밖에 다른 지파와 함께 올라가라 하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인 것은 유다 지파의 불순종으로 봅니다. 유다 지파가 겁이 나서 혹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시므온 지파까지 끌어들인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이 유다 지파의 불순종이라고 보는 해석은 사실 본문의 흐름상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이런 행동, 그러니까 즉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4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유다지파의 승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유다지파와 유다지파의 그 싸움에 함께 계셨으므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얻게 된 승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유다지파 손에 넘겨준 결과라고 설명함으로 해서 유다지파의 싸움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이 전투에 끌어들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히려 유다지파의 이런 결정은 매우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인 것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시므온 지파와 연합해서 싸우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이전의 말씀들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유다 지파의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결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을 한번 보시면 유다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이게 된 배경으로 보이는 이제 한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몇 장 앞쪽으로 넘기시면 여호수아 19장 말씀 1절에서 한 9절까지 정도 말씀 보시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엔이니 열세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 발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 하면 시므온 지파의 땅은 따로 이렇게 분배받은 땅이 아니고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땅에서 시므온 지파의 몫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다 지파가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시므온 지파 역시도 그들이 살 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의 그 관계는 다른 지파와의 관계에 비해서 훨씬 더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다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만 특별히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그 가운데서도 더 긴밀하고 밀접한 그런 이제 운명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있던 이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유다 지파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고 그리고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인 것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유다 지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그 순종한 결과로 시므온 지파를 전투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유다 지파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에게 허락했던 그 주었던 말씀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주어졌던 여러 가르침들을 유다 지파가 기억하고 있었고 그 과거의 말씀들을 이제 기억하고 생각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여겨서 지금 자신들의 상황에 적용했다라는 점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없이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들을 또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씀들을 지금 자신의 상황에 지혜롭게 그리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명령이 없었어도 유다지파의 판단, 그 유다지파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언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가지가지를 다 겪습니다.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신자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내가 하는 결정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하시나요? 제가 다시 정리하죠.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을 갖게 되면, 그죠? 신앙이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좋은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의 선택의 과정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교육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언제나 받게 되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기로 했다면 언제 가야 할지, 시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러면 또 그걸 언제 시작해야 할지, 이 일을 내가 맡아야 할지 안 맡아야 할지, 이 일을 맡으면 이 물질적인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마음에 좀 캥기는 부분은 좀 있고 그러면 이제 교육자에게 가지고 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간혹은 이걸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해서 곤란한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언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까? 기왕 이제 예가 나왔으니까 좀 더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녀 진학 문제로 교인 한 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진학 가능한 학교가 이제 두 학교가 됐는데 두 학교 다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해보면 서로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좋은 점과 또 아쉬운 점. 또 이 B 학교를 생각해보면 또 이 B 학교가 좋은 점도 있고 또 좀 비교적으로 A 학교와 비교해보면 또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녀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해야죠.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지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구하면서 진실된 기도를 한 후에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서 던져서 딱 쳐서 딱 열어봐서 앞쪽에 숫자가 나오면 A학교, 사람이 나오면 B학교,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가끔 살짝 무모해 보이는 담대함을 가지고 결정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담대함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는 하죠. 결정해야 되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고 치면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인도함을 구하는 거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답을 주실 거라 이렇게 기대를 하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이를테면 어느 지역, 어느 학교를 암시하는 듯한 또는 지목하는 듯한 대목을 만나면 이를테면 동으로 가라든지 하는 그런 대목을 만나면, 특히 여러분 창세기 같은 데를 보면 동서남북 방향과 관련된 말씀들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동방, 즉 동쪽으로 가게 되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대목을 만나면 그렇다, 동쪽에 있는 A 학교구나, 동부에 있는 그 학교를 가라 그러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죠. 그러다가 다음날 한 민수기 말씀쯤을 읽다가 보면 또 한 줄이 가슴에 팍 와서 박힙니다. 너희는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이러면 이제 그날부터는 살짝 이제 멘붕이 옵니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 다 있으시죠?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즉흥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생각을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탁 떠오르면 아, 그 사람과 이렇게 상담을 한번 해보라 하는 그런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저도 한두 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중에 특별히 목사님 생각이 자꾸 나서 기도하게 돼서 전화하게 됐다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저런 좀 고민도 있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술술 꺼내시는 그런 일들이 있죠.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시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날그날에 내가 접한 성경 말씀, 그날그날에 내가 한 기도 중에 갑자기 떠오른 것, 또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접하게 되는 성경 구절, 그 속에서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을 그것이 나에게 결정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원리와 근거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지식은 우리 안에서 축적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원리로 이렇게 작용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원리를 자신의 삶에 치열하게 적용해가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시해주고 나는 그 하나하나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첩보 영화 너무 자주 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무슨 쪽지 지령 같은 게 이제 계속 주어지잖아. 어디 가서 뭐 하나 하면 거기서 또 어디서 누군가가 타고 가서 던져주면 어디로 가라 그러고 거기서. 그래서 처음에 이 계획이 어떤 목표를 향한 계획이고 뭐 어떤 프로젝트인지 다 모르지만 하여튼 따라 가보다 보면 마지막 자리에까지 가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 삶의 원칙, 방향, 그리고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접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원칙이나 원리들을 1대1 대응식으로 적용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단순하지 않은 문제들이다라는 데 어려움이 있죠.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많은, 이 난이도로 따지면 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직면한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1대1식으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우리의 일상사에 이렇게 1대1 대응식으로 다 답해 준다면 성경의 부피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한 목사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해가 너무 잘 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인생 매뉴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이 상식 속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다양한 물건의 사용 설명서가 있죠. 뭐 이렇게 얇고 간단한 사용 설명서에서부터 조금 복잡하고 두꺼운 사용 설명서까지 다 있죠. 값비싼 물건의 매뉴얼일수록 꼼꼼하고 그리고 자세히 기록돼 있고 그래서 당연히 그 설명서의 두께가 두껍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도 그래서 이렇게 두껍다, 인간이 존귀해서 값비싼 존재라서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두꺼울 수밖에 없다, 굉장히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매우 탁월한 설명이다 이렇게 여겨졌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성경은 인생 매뉴얼이다라고 하는 설명은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한 측면에 대한 이제 설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 전체의 정의로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어떤 부분은 또 좀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성경이 인생 사용 설명서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무슨 사용 설명서, 이게 무슨 사용 설명서는 무슨 버튼을 누르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태도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자동적으로 1대1 적용식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방법이 딱 결과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다면 성경은 아마 지금과도 비교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 가지고 늘 곁에 두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성경 말씀이 그 정도가 되려면 사실 이 정도 분량 가지고 안 됩니다.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 매뉴얼이 되려면 정말 이 정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책이 한 수천 수만 권 정도는 되어야 아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참 희한해서요.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계명이죠. 이게 지금 원칙이고 그리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사회라는 것이 언제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황들이 변하면 이렇게 단순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 같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비교적 단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에서도 보면 어떤 규정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다 그러면 이럴 때 이런 문제에 걸리고 저럴 때 저런 문제에 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세세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곧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그 규칙들을 만든 사람들도 그 규칙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칙이 양산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쯤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순종 여부는 오직 그 규칙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것으로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그 유무가 갈리고 판단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할 어떤 답, 어떤 직접적인 답, 어떤 1대1 적용의 답을 얻기 위하여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대한다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성경을 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미신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은 사실 단순한 문제가 없습니다. 복잡합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 선과 악의 구별이 명쾌한 그런 문제는 사실 그리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쾌하면 고민할 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는 것들은 내가 저 사람을 죽일까 말까 이런 걸로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뭐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민하지 않죠. 복잡하고 선과 악의 경계선이 좀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흐릿하고 그래서 답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은 복잡한 응용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런 1대1의 해답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참고서에서는 다 뒤에 해답이 있지만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겪는 여러 어떤 삶의 복잡한 응용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방향과 길을 보여주고 지침이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나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배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즉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 주어진 그런 해답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면서 접하는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그 원리를 생각하여 내가 직접적으로 적용해 가면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그날 뭔가 새로운 지시를 받아야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원리와 방향과 원칙들을 우리가 배우고 습득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복잡다단한 그런 삶의 여러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실제로 적용하면서 삶의 방향을 견지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그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해답을 찾아서 해답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해답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봐도 방향은 잡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여전히 모른 채로 얼마간을 우리가 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다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결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삶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도 해답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길을 딱 선택하는 것보다 어떻게 답이 잘 없는 상황에서의 그 길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너희가 그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귀하게 보십니다. 유다지파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다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유다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시몬지파를 끌어들였습니다. 시몬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없었지만 유다지파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해서 시므온지파와 연합해서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사실 따지고 보면 참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만만치 않은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감지되지 않을 때 그래도 답을 내야 하는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다 하나님께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신학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게으른 것이다. 이런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부분만 좀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좀 짧게 한번 확인하죠. 24절 이하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 정도만 보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앞에 내용을 함께 떠올려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이윤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런 이익을 내지 못하고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책망을 받으며 쫓아냄을 당했다라는 거죠.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죠? 주인님은 굳은 분이시라. 여기 이제 굳은 분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엄하고 용납 없는 분, 아마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알고 무서워서 나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그렇게 답하자 주인은 종에게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악하고, 이 악하다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는 게으른 종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게으른이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지적이 책망은 우리가 흔히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과 대조를 이루는 것,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런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그거죠. 여유 있게 생을 즐기는 사람은 게으르고 쉼없이 부지런한,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그것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성경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아,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주인의 말을 1대1 대응식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은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선한 일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되어지지 않았으면 그러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말씀을 읽어 내려가지만 특별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과 같죠.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면서 밖으로 쫓아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말씀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없는 속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가에 관한 어떤 한 지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을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달란트 받고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구체적인 말씀이 없을지라도 그 주인을 이해하고 주인의 삶의 어떤 방식과 원칙을 이해하고 반응한 것으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평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늘 있는데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을 이렇게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답이 뭘까를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받아왔던 그 가르침, 배워왔던 그런 가르침, 박 목사님 30년 동안 가르치신 그런 내용들, 쉽게 답이 보이지 않고 쉽게 잡히지 않는 속에서도 방향과 원리를 가지고, 이를테면 신자는 기능적이기보다는 성품적이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따뜻해야 한다, 웃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신비에 대한 이해를 가진 자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그 선택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시는 역사를 믿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품으신 뜻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 그런 신앙의 열정과 소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때로는 도리어 아무런 결정도 아무런 선택도 못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현재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하셔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신자로 살아가는 참된 복, 그 신비로운 그런 과정들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